훈련장에서 여름 동안 댄스를 가르치는 자니와 페니. 페니가 곤경에 처해 춤을 출 수 없게 되자 가족과 휴가를 온 명문가 소녀 베이비가 대신 춤을 추기로 하는데요. 자니에게 교습을 받으며 마음대로 동작이 되지 않아 자니와 싸우던 베이비가 이렇게 말하죠. 나도 힘들어요. 그리고 당신에 대한 마음도 어쩌지 못한다고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87년에 개봉한 에밀 아돌리노 감독의 더티 댄싱입니다. 영화 더티 댄싱은 당시 영화에서 추던 춤이 좀 지저분해 보인다고 해서 더티 댄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당시 유명한 스타였죠. 패트릭 스웨이지와 제니퍼 그레이 주연의 시원한 여름, 멋진 춤과 함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영화인데요. 영화 더티 댄싱,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963년) 여름, 베이비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17살의 프란시스는 의사인 아버지 제이크와 어머니 그리고 언니와 함께 아버지의 친구가 경영하는 켈러먼 산장으로 3주간 피서를 떠납니다. 그곳에는 저녁이면 파티가 열리곤 하지만 어딘지 보수적인 틀에 박힌 분위기가 따분하기만 한데요. 그러다가 산책 도중에 우연히 젊은이들의 숙소에서 광란의 댄스 파티를 발견합니다. 기성세대에서는 볼 수 없는 선정적인 춤, 소위 더티 댄싱이라고 불리고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베이비는 잘생긴 댄스 교사 자니와 그의 파트너인 페니가 춤추는 모습에 그만 매료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연히 페니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로비라는 예일대생으로 인해 임신한 후 낙태 수술할 $250가 없어 고민하는 걸 알게 되는데요. 베이비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페니에게 건네주자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그녀의 호의를 고마워하죠. 한편 페니가 수술을 받아야 할 시간에 대신 춤을 추게 된 베이비는 자니와 연습을 거듭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페니가 돌팔이 의사에게 위험한 수술을 받아 사경을 헤매자 베이비는 의사인 아버지를 모셔와 위기를 모면하게 되지만 아버지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더구나 자니가 우회로 해고당하는 것을 보다 못해 자신과의 관계를 밝혀 아버지가 실망하게 되는데요. 자니도 결국 그곳을 떠나게 되죠. 피서 마지막 날 파티에서 쓸쓸히 공연을 지켜보던 베이비에게 떠났던 자니가 느닷없이 되돌아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금기시 되어왔던 덜티 댄싱을 추는데요. 이를 황홀히 지켜보는 홀 안의 사람들은 모두 댄스에 합류하게 되는데 환상적인 댄스 장면과 로맨틱한 줄거리로 큰 사랑을 받은 영화 더티 댄싱은 40대에서 50대 관객에게 추억의 명작으로 남아있죠. 1980년대 최고의 히트작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영화는 로맨스와 섹시한 춤 등이 어우러져 열광적인 팬들이 꾸준히 있는 컬트 영화의 상징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더티 댄싱은 그리스, 페임, 플래시댄스, 풋루스 등과 함께 1970년대와 80년대를 장식한 댄스 영화 장르의 대표작이면서도 동시에 비슷한 테마의 영화 중 완성도 면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뽑히고 있는데요.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메리 클레이튼의 Yes. 그래요. 영화 더티 댄싱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베이비의 춤 선생 역할의 패트릭 스웨이즈는 더티 댄싱과 사랑과 영혼으로 절정의 인기를 누렸었죠. 2009년 암으로 세상을 떠난 패트릭 스웨이즈가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킨 작품이기도 한데요. 제니퍼 그레이와 패트릭 스웨이즈는 촬영 전에 카메라 테스트 때부터 서로 대놓고 욕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스웨이즈는 그레이가 어리고 순진하다고 생각해서 영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레이 역시 그런 스웨이즈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하죠. 영화가 개봉하면서 둘의 사이는 개선됐지만 영화 관계자들은 두 사람은 애증의 관계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춤, 노래, 연기력을 겸비한 스웨이즈는 텍사스주 휴스턴 출생으로 1979년 스케이트타운 USA로 데뷔했는데요. 더티 댄싱으로 섹시한 청춘 스타로 불렸죠. 그는 2008년 췌장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된 후 힘겨운 투병 생활을 이어오며 완쾌에 대한 지치지 않는 집념과 끈기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결국 2009년에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주인공 베이비 역할의 제니퍼 그레이는 어릴 때부터 연기와 춤에 능했다고 하는데요. 연기 말고 다른 일을 꿈꿔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1984년 영화 커튼클럽, 붉은 새벽으로 배우 생활을 출발했는데요. 그런 그녀에게 더티 댄싱이 찾아왔고 붉은 새벽에도 함께 출연했던 패트릭 스웨이즈와 파트너가 됐죠. 그레이는 더티 댄싱 촬영 당시에 26살의 나이였다고 하는데요. 베이비라는 애칭이 너무 잘 어울릴 정도로 앳되고 춤추는 모습이 아름다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더티 댄싱 중에서 She's Like the Wind, 그 여자는 바람 같았지 들려드립니다. 이 곡은 패트릭 스웨이즈가 직접 부른 노래인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She's like the wind through my tree. She rides the night next to me. 영화 더티 댄싱에서 베이비의 가족들은 산장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죠. 실제로 미국인들의 여름 휴가는 어떨까요? 북미의 여름방학은 긴 편인데요. 대학교는 보통 5월 초, 초중고는 6월 말에 여름방학이 시작돼서 9월 초순에 개학합니다. 대신 겨울방학이 약 2주간으로 매우 짧습니다. 긴 여름방학 동안 가족과 함께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가정이 많은데요. 북미에서는 조용한 곳을 찾아 편안하게 쉬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즐기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죠. 실제로 미국 캐나다 주요 관광도시는 관광객과 이민자들로 항상 붐비고요. 한적한 휴양지는 백인, 현지인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의 해외여행지로 인기가 가장 높은 곳은 역시 지리적으로 가까운 멕시코가 1위고요. 캐나다가 2위, 영국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3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미키 앤 실비아의 Love is Strange. 사랑은 참 이상해요. 영화 더티 댄싱 중에서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더티 댄싱 함께하고 있는데요. 더티 댄싱은 당시 제작비 500만 달러를 들여서 만든 저예산 영화임에도 전 세계적으로 2억 1,400만 달러를 벌어들인 흥행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인기에 힘입어서 11개월 동안이나 장기 상영됐다고 하죠. 특히 빌 메들리와 제니퍼 원스가 부른 영화의 주제가 I've had the time of my life가 매우 유명한데요. 이 노래로 메들리와 원스는 1988년 아카데미 시상식과 골든글로브 영화제에서 최우수 주제곡상을 받았고요. 또 그래미상 최우수 듀오 그룹상도 수상했습니다. 이 노래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영화 더티 댄싱의 주제곡입니다. 빌 메들리와 제니퍼 원스의 I've had the time of my life. 지금이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랍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Now I have the time of my life. No, I never felt like this before. Yes, I swear it's a truth. And I owe it all to you. Because I 영화 더티 댄싱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내가 제일 좋아했던 배우 패트릭 스웨이지, 그를 추모하며 여름밤의 느낌을 이토록 잘 담은 영화가 또 있었나 싶다. 댄스 영화 중 최고다. 패트릭 스웨이지가 이렇게 춤도 잘 추는지 몰랐다. 마지막 장면이 정말 압권 그 자체다. 감동이 가시지 않는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더티 댄싱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뉴욕타임즈 평론가는 1960년대 영화가 촬영된 장소죠. 캐치킬에서의 여름이 다가오는 듯하다. 스웨이지의 춤은 삼바처럼 너무 멋있었다라고 평가했고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평론가는 영화 더티 댄싱은 재미있고 짜임새 있고 감동적이면서도 감각적인 영화다라고 전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자파코스타의 오버로드. 과부하에 걸렸어요. 영화 더티 댄싱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This overload. The 댄싱의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영화가 끝날 무렵 마지막 여름밤을 보낼 때 파티장에서 Time of My Life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패트릭 스웨이지가 흰색 원피스를 펄럭이면서 달려오는 제니퍼 그레이를 번쩍 안아 들어올리는 장면이 영화 속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떠났던 자니가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파티에서 초라하게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베이비에게 다가가 누구도 베이비를 벌줄 수 없어요 라며 그녀의 손을 이끌고 무대에 올라가는데요. 이 대사 명대사로 뽑히고 있죠. 당시 패트릭 스웨이지의 야성미와 함께 이 대사 한마디는 여성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베이비를 끌고 간 자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기꺼이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제게 가르쳐준 사람이고 내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도 가르쳐준 사람 프란시스 하우스먼 양을 소개합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도 명장면이자 명대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니가 베이비에게 한 말이죠. 아무도 우리 막을 수 없어.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더티 댄싱 중에서 In the Still of the Night, 밤의 고요 속에서 The Five Satins의 목소리로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한여름밤의 산장과 호텔, 사랑하는 이들의 멋진 춤, 젊음, 낭만 등 다양한 내용이 관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영화 더티 댄싱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더티 댄싱 중에서 모리스 윌리엄스와 더 조디악스의 스테이, 내게 머물러줘요 이 곡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Daddy don't mind, and your mommy don't mind. If we have another dance, yeah, just the one more. One more time. I want to dance. Please let me dance. Please let me dance. Thank you. 불기 시작하는 겨울이 다가오면 이 겨울잠을 준비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체온은 점점 주변 온도에 맞춰 큰 폭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또 모든 대사작용도 아주 느리게 바뀐대요. 그렇게 겨울잠에 빠진 동물의 뇌파는 마치 혼수상태에 빠진 것과 비슷한 진폭을 나타낸다고 해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치열하게 버텨야 하는 시간인 거죠. 겨울이 오면 겨울잠을 자는 자연스러운 풍경 속에도 이렇게 치열한 싸움이 숨어 있는데요. 자연스러워 보이는 모든 일들이 그저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Dear one.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이죠.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은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해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불렀던 이 세상이 해가 뜨기를 기다리고 있어 라는 제목의 The World is Waiting for the Sunrise. 오늘은요, 이 레폴과 메리 포드의 듀엣 1951년에 나온 버전으로 들어봤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1890년대 미국에서 유행했던 오락거리, 이발소 사중창이라는 뜻의 바버샵 쿼텟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바버샵 쿼텟에 영향을 받은 가수 중에는 1940년대 후반에 등장한 여성 4인조 그룹, 더 코데츠라는 그룹, 그리고 1950년대에 큰 인기를 끌었던 밀스 브라더스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먼저 더 코데츠의 음악부터 들어보려고 해요. 보통 이 그룹을 4인조 여성 아카펠라 그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아카펠라라는 말은 이탈리아 말로 이 카펠라, 교회라는 문자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입니다. 교회에서 주로 반주 없이 합창을 했던 것에서 유래된 무반주 합창을 아카펠라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무반주 상태에서 목소리만으로 화음을 맞춰 부른다는 측면에서 아카펠라는 바버샵 쿼텟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더 코데츠나 밀스 브라더스와 같은 그룹을 이 아카펠라 그룹 혹은 바버샵 그룹이라고 혼용해서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로 남성 중심의 사중창이 대부분이었던 그 시절 1940년대에 더 코데츠의 등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함을 안겨줬는데요. 특히 1954년 12월에 발표한 미스터 샌드맨이라는 곡은 각종 음악 순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또 코데츠라는 그룹을 미 전역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노래 한번 들어보고 얘기 이어갈까요? 포근한 화음이 인상적인 미스터 샌드맨 들으셨는데요. 미스터 샌드맨, 내게 꿈을 가져다줘요. 그를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귀엽게 만들어줘요. 라며 생기발랄한 멜로디만큼이나 밝은 가사를 가진 미스터 샌드맨이었습니다. 코데츠가 등장했던 1950년대는 세계대전이 끝난 뒤 베이비붐 세대들이 성년을 맞이하기 직전인 그런 때였어요.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자 급격하게 출산율이 높아진 세대를 이 베이비붐 세대라고 했습니다. 이 음악 장르로 봤을 때는 또 락앤롤이 등장하기 전 부드러운 발라드 음악이 주를 이루던 그런 때였는데요. 흑백 TV가 대중들에게 막 보급이 되던 그 시절, 화려한 의상과 빼어난 외모를 부각시키며 이 아메리칸 핀업걸 스타일의 아이돌 그룹처럼 만들어져 대중들에게 선보인 그룹이 바로 코데츠 그룹이었습니다. 이렇게 데뷔 초창기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게 된 코데츠 그룹은요. 핀업걸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핀업걸이라는 것은 이 세계대전 당시 군인들이 포스터나 달력에 등장한 성적인 매력을 어필하는 여배우들의 사진, 뭐 아니면 신문에 나온 그림들을 벽에 핀으로 꽂아놓은 것에서 유래된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등장을 했던 코데츠는 미스터 샌드맨의 성공에 이은 또 하나의 히트곡을 1958년에 발표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한 순간을 달콤한 사탕에 비유한 롤리팝이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 한국에서도 최근까지 각종 광고 음악으로 사용될 만큼 오랜 시간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그런 곡이기도 한데요. 아카펠라 그룹답게 역시 완벽한 화음이 돋보이는 곡 롤리팝 듣고 올게요. 들어도 머리에 쉽게 기억되는 롤리팝이라는 반복적인 가사가 인상적인 곡이죠. 롤리팝 들으셨습니다. 내 사랑 자기 롤리팝, 그의 키스는 사과 파이보다 달콤해라는 가사의 롤리팝은요. 이 미국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막대 사탕을 말해요. 아이들의 마음을 단숨에 빼앗아 버릴 만큼 아주 커다란 크기에 알록달록 예쁜 색으로 만들어진 막대 사탕을 바로 롤리팝이라고 하는데요. 네 명의 목소리가 빚어낸 화음이 롤리팝이라는 재밌는 가사를 한층 더 돋보이게 만든 그런 곡이었습니다. 1946년에 결성돼 1961년 그룹이 해체될 때까지 미 전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룹. 바버샵 쿼텟이 가요와 만나 그 대중성을 입증하게 된 여성 그룹 코데츠와 함께했습니다. 이 그룹이 해체되던 그 해에 마지막으로 발표했던 노래 중에서요. 일요일에는 안 돼라는 제목의 Never on Sunday 들려드리면서 그 시절 그 노래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바버샵 그룹 밀스 브라더스 음악으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요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기관 중 하나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약칭 CDC입니다. CDC는 미국 연방정부기관으로 국민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관련 기구들을 연계해 질병을 예방통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CDC의 최장기 소장으로 재임하면서 천연두와 홍역 퇴치를 위한 국제적 운동, 돼지독감 방어를 위한 미 전역의 백신 접종 등으로 공공보건의 거인으로 불리우는 데이비드 센서 박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센서 박사는 1966년부터 1977년까지 11년간 CDC 소장으로 재임했습니다. 청년 시절에 결핵을 앓은 경험이 있어 일찍부터 공공보건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던 그는 재임 중 CDC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그 규모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센서 박사는 CDC를 미국만의 기구가 아니라 세계적인 기구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옛날부터 공포의 전염병이었던 천연두를 1970년대 지구상에서 완전 퇴치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데이비드 센서 박사는 1924년 11월 10일 미국 중서부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츠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가구를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가 어렸을 때 사망해 어머니가 홀로 그를 키웠습니다. 그는 동북부 코네티커트 주에 있는 웨슬리안 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데이비드는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해군에서는 그를 미시시피 대학 의과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후 미시간 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옮겨 1951년 의대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 무렵 데이비드 센서는 결핵에 걸려 거의 2년 동안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이 메디컬 닥터, 즉 의료 분야의 전문인이 됐지만 장차 무엇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인가를 놓고 깊은 고민을 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데이비드 센서는 의과대학을 마치고 1955년 공공보건국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 하버드대학교에서 보건의학을 계속 공부해 관련 분야의 학위를 받았습니다. 1960년에는 아틀란타로 옮겨 지금의 CDC, 당시에는 전염병센터로 불리우던 곳에서 부소장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66년 소장이 됐습니다.
센서 박사가 재임하는 동안 CDC는 말라리아 퇴치 문제에서부터 영양, 흡연, 피임, 보건교육, 직장 안전과 건강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업무를 전개했습니다. 센서 소장은 달 탐사를 마치고 돌아온 우주인들을 격리시키는 지침도 만들었습니다. 장차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외계의 병원균을 묻혀와 지구에 전파시킬 가능성을 염려한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재임 중 가장 성공적인 사업은 중앙아프리카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확대된 천연두 박멸 사업이었습니다. 센서 박사는 여러 나라와 기관들의 천연두 퇴치 활동을 조화롭게 연결시켜 최대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 사업은 CDC가 국제적 공공보건 분야로 사업을 확대한 최초의 사례였고 그 후 계속 지구촌의 건강 문제에 깊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센서 박사는 세계의 천연두를 제거하지 않고 미국 국민을 보호할 수는 없다는 지론을 폈고 그것은 새로운 대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한 국제적 공동 노력의 결과 1979년 천연두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976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한 재향 군인회 모임에서 29명이 집단으로 폐렴에 걸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DC의 감염병 학자들은 센서 박사의 지휘하에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른바 재향군인회 병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레지오넬라 균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당시 행사가 열렸던 호텔의 냉방장치가 문제의 세균 활동을 왕성하게 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그 사건이 사보타지나 독극물 공격 또는 세균전에 의해 발생했다는 설을 잠재웠습니다.
센서 박사의 일생 중 가장 세인의 관심을 끈 것은 스와인 플루, 즉 돼지 열병 백신 접종을 전국적으로 실시한 것이었습니다. 1976년 뉴저지주 포트딕스 군 기지에서 200명 이상의 독감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 독감은 1918년과 1919년 미국인 50만 명, 전 세계에서 2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공포의 전염병과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연방정부는 스와인플루 창궐로 최고 100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우려하게 됐습니다. 국가의 질병 통제를 책임지고 있는 센서 박사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만약 정말 돼지 독감이 유행한다면 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대적인 백신 접종을 해야 했고 독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백신 부작용으로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센서 박사는 결국 미국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럴드 포드 대통령까지도 직접 나서서 백악관에서 접종을 받고 의회에 모든 미국인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센서 박사는 여러 제약회사에 2억 회분의 백신을 제조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우려했던 감염 확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접종이 시작된 지 2주일이 채 안 돼 백신을 맞고 25명이 숨졌습니다. 그 외 여러 사람이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일명 길렌바렌 증후군, 급성 감염성 다발 신경염이라는 부작용을 일으킨 것입니다. 센서 박사는 백신 접종과 그 증후군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센서 박사 주장에 회의를 나타내고 사전 실험이 적절치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1976년 12월 센서 박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돼지 독감 백신 접종은 중단됐습니다. 그때까지 접종을 받은 사람은 4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 후 정부가 실시한 돼지 독감 논란 조사는 센서 박사가 너무 성급하게 전국적인 백신 접종을 서둘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센서 박사는 만약 접종을 하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숨졌을 수도 있다며 자신의 접종 결정이 옳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센서 박사는 2006년 보고서를 발표하고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에서는 모자라게 하는 것보다 과하게 하는 것이 더 낫다. 1976년 연방정부가 국민 보호를 우선시한 건 현명한 선택이었다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1977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자 신임 보건교육복지부 장관은 통상적인 교체라면서 센서 박사를 CDC 소장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시디스 소장직을 물러난 후 센서 박사는 민간 의료기술회사에 몸담고 있다가 1982년 뉴욕시 보건국장으로 취임합니다. 그가 다시 공직을 맡았을 때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가 미국에 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경제 악화로 시의 재정은 바닥이었고 보건국 직원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센서 박사는 그런 상황에서도 미국 최대의 에이즈 퇴치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센서 박사는 시 조례를 수정해 에이즈 감염자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함으로써 감염 어린이들이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또한 마약 중독자들에게 주사 바늘을 교체해주는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센서 박사는 1989년 은퇴했습니다. 말년에는 비공식 직책이지만 역사가로 일했고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 자주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질병의 확산으로 전국이 긴장을 할 때면 거의 매일 정식 직원처럼 CDC에 나와 일손을 도왔습니다. 당시 CDC 소장이 보수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자 이런 일은 나의 즐거움이라며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전 세계를 위협했던 각종 유행병과 반세기에 걸친 싸움을 계속하던 센서 박사는 2011년 5월 2일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심장병으로 타계했습니다. 향년 86세. 많은 사람들이 애도와 함께 그의 공로를 되새기는 가운데 미국의 보건 전문가들은 데이비드 센서 박사야말로 질병과 사망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 거인이었다고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공공보건 분야의 거인으로 불리우는 데이비드 센서 박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의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